인생은 마라톤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을 생각하면서 한편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하루 이틀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는 끈기가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상을 얻기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급을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 또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설교하면서 바울의 이 말을 인용하고 앞으로 받을 면류관과 상급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한 부인이 설교 끝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상을 받고 꼭 무슨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예, 저도 바울처럼 받을 면류관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요. 그래요. 그렇다면 저는 목사님에게 오늘 큰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상도 생각하지 않고 면류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시는 줄로 알았는데 그 상을 바라보고 한다니 참 실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받을 면류관을 어떻게 사용하실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면류관을 예수님 발 앞에 바치면서 주님 앞에 경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무 소리를 하지 않더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을 상급을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간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신앙의 마라톤을 잘 끝까지 성공적으로 한 사람에게 이렇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투옥되기도 하고 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힘이 든다고 그래서 아이고 나 이거 못하겠다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또한 자만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실패했다고 해서 절망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실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가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긍휼하심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 말한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처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로 보면은 레위기 21장에 특히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갈 때에 여러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이 제물만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도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결 의식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성소에 혹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걸 보면은 이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복잡하고 까다롭고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까다롭게 어렵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느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이 체휼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함께 고난을 겪으셨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신의 피가 아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나 혹은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닌 직접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속죄 제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손과 발의 못을 이제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또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모든 피와 모든 물을 흘러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고난을 직접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능력히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보면은 긍휼하심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와 같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에 저 어느 시골에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옛날인데요. 아주 집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상급학교에 지나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소년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꿈을 자세하게 편지를 써서 보내려고 했습니다. 내용은 뭐 그런 거죠. 하나님 저에게 진학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자, 그런 주제로 간절하게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집어넣었는데요. 문제는 하나님의 주소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어린 소년이 봉투에다가 뭐라고 쓰는 거 하면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우체통에 넣었어요. 이제 편지를 쓰고 해서 우체국 직원들이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 주소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디로 보내야 되는가? 이 학생한테로 다시 돌려보내야 될까? 그러다가 그 직원들이 좀 뭐 믿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소년이 사는 동네, 전남 해남인, 해남읍인데요. 그 해남에 있는 그 소년의 사는 가까운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 교회로 이제 주소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이 그 편지를 받아보니까 아주 간절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년을 찾아서 진학의 길을 교회에서 이렇게 협력해서 열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소년이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스위스 바젤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한국의 어느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가 되었고 나중에는 대학원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 우리의 뜻을 전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보면은 긍휼하심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첫째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갈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하나님께 부탁을 드릴까 말까 주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런 병이 들면은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갈까 말까, 의사한테 가서 내 아픈 그 심텀을 이야기할까 말까, 주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때로는 몸을 보여가면서 자신의 약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또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사실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을 보시면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풍성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부족해서 못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가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건국대학교라고 들어보셨죠? 그 대학교에 유태영 박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부총장까지 하셨습니다만은요, 이분이 1932년생입니다. 지금 돌아가셨죠?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머슴살이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머슴이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이를 8명이나 낳았어요. 8남매를 낳습니다. 그 중에 이 유태영 박사는 6째 아들인데요. 그 8명의 자녀 가운데 이 사람 외에는 초등학교도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머슴살이 하니까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학교를 보내겠습니까? 그 중에 똑똑하다 그래서 이 아이 한 사람만 이제 초등학교를 갔는데요. 문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중학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안이 어려우니까 중학교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똑똑하니까 5학년 때부터 뭘 했느냐?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요, 새벽 기도 나가서 뭐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이 어린아이가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중학교를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울로 가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하죠. 그분의 기록에 의하면 구두 닦기도 하고 또 아이스케키 장사도 하고 신문팔이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중학교를 통신으로 하고 그리고 야간 고등학교를 마치고 야간 대학교를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야간 대학을 마쳤어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는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너 외국에 유학을 가라, 이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제대로 공부를 못하는데 어떻게 외국까지 가겠습니까? 그 옛날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지혜를 주셨어요. 덴마크의 국왕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한국의 농촌이 어려운데 한국의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일하고 싶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농촌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편지를 자세하게 써가지고 국왕한테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덴마크 국왕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허락을 해줘서 돈 한 푼 없이 그 옛날에 덴마크에 가서 박사학위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분은 아주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농촌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농업이 가장 또 발달한 나라가 어디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다시 박사학위를 하나 더 합니다. 동양인 최초로 이스라엘의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서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면서 농촌을 살리는 데에 큰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슴살이의 여덟 자녀 가운데 한 사람, 돈이 없어서 다 초등학교도 가지 못하고 혼자 초등학교를 갔지만은 중학교 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5학년 때부터 뭐 13년 동안 새벽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어릴 때부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가지고 나중에 참 한국에 큰 일을 한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외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16절, 긍휼하심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좋은 걸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그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합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저명한 학자 가운데 앤서니 로빈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성공 지침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자, 그는 말하기를 사람은 누구나 이 자기 통제를 잘하면 성공을 하는 것이고 이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가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사람이 자기 통제를 잘해서 정말로 그걸 극복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술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면은요, 아니면 담배를 너무 즐기는 사람, 또 심지어 요즘 뭐 마약에 빠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 자기 통제를 통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쉬운 일입니까? 참 어렵습니다. 자기 통제를 잘 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앤서니 로빈슨은 이야기합니다. 강력하게 자기를 통제하기 위해서 강력한 신념 체계를 개발을 해야 된다. 자기를 통제하기 위한 어떤 아주 강한 신념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통제해야 되는 다섯 가지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감정. 이 감정도 잘 자기가 컨트롤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건강. 건강이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조심을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인간관계. 이것도 뭐 저절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통제를 통해서 그 관계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재정, 돈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통제 없으면은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되는 거 아닙니까? 다섯 번째 시간. 시간은 누구에게 다 공평하게 오는 거잖아요. 이걸 잘 통제해서 알뜰하게 잘 사용할 때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과 건강과 인간관계와 재정과 시간, 이것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요, 이론적으로는 참 쉽지요. 그런데 이게 이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육신적인 것뿐 아니잖아요. 우리는 플러스 영적인 삶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 문제, 그 다음에 구원 문제, 죽음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신념 체계를 개발시켜가지고 극복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영육간에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도리,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하는 이 믿음의 도리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그분을 믿고 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우리가 이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죽음의 문제 누가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받으실 때 하신 말씀이죠. 17장 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실 때,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셨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또 40일 만에 하늘나라로 성천하셨고, 왜냐하면 거기서 오셨으니까 하늘나라로 가셨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무덤에서 썩어 없어진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 경험을 하셨어요. 구유에서 태어나심으로써 가난을 몸소 체험하셨고요.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셔서 가난의 고통을 아셨고 죽음의 고통 앞에서 밤새워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을 줄 수가 있는 분이죠.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죄가 없는 분임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언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 열린 것이 뭐 어떻게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땅에 오셨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지요. 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들리셨죠. 나타나셨죠.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실 때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참으로 평판이 좋을 그럴 때요, 사탄이란 놈이 겁도 없이 시험하기 위해서 덤벼들었습니다.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아유 참 좋은 사람이라 평판을 받고 그럴 때도 성공한 다음에도 마귀가 시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시험이 왔잖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40일을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한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던 시험이 물러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던 시험이 물러가야 되는데 금식기도 한 다음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시험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올 시험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지혜를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굶주렸을 때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 안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능넉하게 좀 먹고 살 것이 풍족하면 모르지만은 정말 쪼들리면은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직장을 잃었을 때나, 아니면 사업에 크게 실패했을 때나, 돈 한 푼 없이 정말 가난할 때, 우리는 그때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잘 고비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물론 사람이 떡을 먹어야 되죠. 떡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 우리가 밥심으로 일을 또 할 수 있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뭘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양식이 되어서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께서도 참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